63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3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32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6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마시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일주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그 첫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또 땅에 깔면서 그 위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할 그날을 준비하는 긴장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난주일, 1년 중에서 이 일주일만큼은 기독교인들이 감정적으로 침울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 것은 좀 자제하고 TV도 좀 금식을 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애를 쓰는, 모르겠습니다. 애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주간이 바로 이 주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고난 주간은 감정적으로 접근을 할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 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 주간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방 대원들 함께 신방을 가는데요. 바로 제 옆을 스쳐서 지나갔던 그 에쿠스라고 하는 큰 차, 큰 차에서 창문이 내려지면서 이렇게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기가 막히죠. 차는 좋은 에쿠스인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그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요. 이 고난 주간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주간이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반드시 특별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은 다른 주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요 대단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이 약간 맛배기로 보여준, 드러내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이런 것들은 이미 사탄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러나 이 십자가 만큼은 비밀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사탄은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었죠. 바로 그 숨겨져 있던 말씀, 바다 깊숙이 숨겨져 있다가 그 말씀이 이제 잠수함이 떠오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살짝 떠올려 주셨지만 그래도 사탄에게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은 죄를 지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맹렬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불같은지 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볼 수는 없고요.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 다음 말씀은요.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패하였도다. 상하였도다. 성한 곳이 없도다.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쭉 열거가 되는데요. 그 다음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노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열거를 하시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앗수르에 대한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블레셋에 대해서 그 다음 내가 모압에 대해서 경고하노라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구스에 대한 경고라 애굽, 두마, 아라비아 그리고 두로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열거를 하십니다. 몇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기 시작을 하시고 그에 대한 진노, 그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진노에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진노를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회복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 분명히 생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뀌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그 마음을 잠깐 돌이키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시겠지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 자세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포하지 않고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이 쏟아지기는 쏟아지는데 그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들에게 각 열방 가운데 쏟으시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아들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에게로 돌리셔서 아들이 진노를 다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죄로 인해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터지고 상하고 얻어맞은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이사야서 1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런 우리가요 상처가 심하게 난 사람을 보면은 막 싸매어주고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싸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이 이렇게 상하고 터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도록 다 터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당신의 자신에게로 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바로 이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있는 이 질고 질병과 고통과 슬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엉뚱한 데 가서 해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 앞에 정면적으로 맞서야 됩니다. 여기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랄지라도 그래도 이 죄 앞에 직면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엉뚱한 데 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이 죄 문제를 모른 척 합니다. 덮어둡니다. 그리고는 명상이나 또 요가 또 마음 수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뿌리 다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죠. 일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지 그걸로 해가지고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단순한 마음의 치유라든지 심리적인 위안 그 정도를 받으면서 내가 치유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다른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 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굶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반드시 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만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바로 그 십자가 외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말씀인데 5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다면은 예수님께서 지불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가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까? 그가 채찍에 맞았다면 그가 대가를 지불한 것인데 왜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져야 하고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요. 대신 죽어주는 원리. 구약 시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을 한 마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을 가지고 나와서는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양 머리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손을 내어서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양 머리에다 올려놓으시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지만 살고 싶습니다.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예,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던 제사의 모습인데요.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짐승에게로 전가시키면은 이 죄를 양이 짊어졌죠. 그러면 그 양이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양이 대신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징벌들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게 쏟아져야 될 그 모든 진노들, 그 진노들이 나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고스란히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 나는 그 십자가를 경험을 하면은 우리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고 죄로부터 온 그 모든 저주가 나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수치가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기 싫어도, 생각하기 싫어도 이 십자가를 우리가 늘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에 가면은 혐오법이라고 있죠. 이 혐오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은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은 끌려갑니다.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그리고 피 흘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칭찬받으려고 선생님에게 내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딱 보더니 이 아이를 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을 그렸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서고 싶지 않거든요. 잔인한 것이거든요.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 앞에서 내가 나를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그거 사실은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여러분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죄, 우리가 토스를 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뼈가 상한다, 우리의 뼈가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뼈 속에 질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죄를 토설하지 아니할 때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농담으로라도 함부로 지옥에 내 한자리 준비해 놓아라고 그런 농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그 유황불 속에 화산에 폭발할 때 올라오는 그 용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온 몸이 빠져가지고 그곳에 빠지면요, 부모가 자식을 본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노릇을 못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저주만 퍼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죄의 심이요,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짐, 그 어마어마한 그 죄의 짐, 그것을 벗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에 진정한 치유가 바로 그기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상했죠.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머리가 상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죄악들이죠. 이 귀가 듣고 있는 것이 죄악들이죠. 우리가 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독이 많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축복은 하기 싫어하고 죽이고 헌금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입 아닙니까? 우리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 속에서 악한 걸 생각하는, 두 팔과 두 다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가시가 머리를 파고 들어가서 피가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립니다. 얼굴은 뺨으로 맞았고 주먹으로 쳤고 얼굴에 침뱉음 당했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머리가 이 얼굴이 온통 여기저기 터져 있습니다. 온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때렸던 그 채찍은 납덩어리로 된 갈코리 또는 동물의 뼈조각이란 것들이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을 벗겨놓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몸이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된 몸입니다. 실로 홀로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비참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와 같이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속옷까지도 다 벗겨서 제비 뽑아 가지고 갔죠.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터지고 상해서 보통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리면 3일은 견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겨우 6시간밖에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상해서 그렇게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당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질고와 슬픔은요, 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짊어지고 있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의 삶은 질병과 고통과 이 슬픔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은 무엇인가 웃기 위해서 개그맨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웃고는 있지만은 그 속에 깊은 곳에 보면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어도 슬픔이 있습니다.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 슬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이미 이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그 배경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기는 했는데 그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에는요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이 슬픔입니다. 이별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잊어보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좀 이겨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듭니다. 영화관도 찾아가서 대리만족도 해보고 노래방을 찾아가서 미친 듯이 노래도 불러봅니다. 술집도 찾아갑니다. 여행도 떠나가보고 무엇인가 좀 해결될 것 같아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이사도 해봅니다. 머리카락도 바꾸어 봅니다. 머리 색깔도 바꾸어 봅니다. 멋진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여자도 한두 여자 만나는 것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봅니다. 자신도 모르게 눌려져 있는 슬픔과 고통 그걸 한번 이겨내어 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 거짓 기쁨과 거짓 쾌락은 줄 수 있습니다만 진짜 행복은 그것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깊은 슬픔은요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앞에 직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죄 앞에 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슬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기쁜 것이 아닙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슬픔 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질병을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목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픔으로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슬픔에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슬픔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기 때문에 상처받은 모습들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납니다. 온 국민이 요 며칠 사이에 경악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사건들 외에 여러 가지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울산에서 계모가 자녀를 살해했던 사건이 있죠. 그리고 대구에서 가까운 칠곡, 울산도 사실 대구에서 가깝습니다. 칠곡도 가깝습니다. 칠곡에서 일어난 계모와 친부의 자신의 8살 난 그 딸 구타에서 숨지겠던 그 사건들, 이것은요, 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슬픔과 두려움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그들도 치료를 받아야 될,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발부둥을 쳐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죄의 근본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슬픔을 몇 마디 말로서 위로해 주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슬픔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셔서 그걸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싫어도, 잔인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너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십자가 앞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죄로 인해서 수치와 멸시를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서서 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솔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렘브란트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은 그가 처음에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막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앞에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리다가 그 군중들 속에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서 발견을 합니다.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요, 십자가 그림을 그리다가 거기에 자기의 모습을 늘 모자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곳에 그려넣습니다.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모자를 그래서 씌웠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거기에다 그려넣습니다. 그는 법을 떨었습니다. 내가 죽였구나. 나 때문에 죽였구나. 이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죽였구나.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는 벌벌 떨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자기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뒤로 이 렘브란트는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는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을 한다는 것, 십자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서 그곳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나님 나는 힘들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압니다. 이런 고난주일이라고 해서 이 1주간 정도는 내가 회식도 하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TV도 좀 줄이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좀 덜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요,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정말로 힘들어 하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힘들다고 내려놓고 힘들다고 기도한 자리 잊어버리고 고난주간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요, 힘들어도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시간 없습니다라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펼치시는 겁니다. 힘들어도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 한마디 하기 힘든 온몸이 앞으로 쳐져서 움직이기도 힘든 바로 그 상황에서 십자가 위에서 꼭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말씀, 7마디 말씀, 가상 7언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한번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 주간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앞에 꿈틀거리는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을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흑백 갈등이 깊었을 때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고 살던 그러한 때입니다. 갑자기 백인이 칼을 빼어서 그 흑인을 찔렀습니다. 찌르는 바로 그 순간에 흑인 옆에 있던 백인 목사님이 다급한 김에 손으로 그 칼을 막았습니다. 손은 백인 목사님의 칼에 꽂혔습니다. 그리고는 피가 막 낭자하게 흘러내렸죠. 그 흑인은요,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사님 따라서 예수님 믿고 목사님 곁에서 도와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목사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 곁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흑인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종종 이 일에 실증이 난 흑인이요, 목사님에게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안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흑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손에는 칼자국이 아직까지도 칼이 꽂힌 그 자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용서를 빌고는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 치면서 울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상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저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고 싶지 않아도 십자가를 하나 그리셔야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 주님 원치 않죠.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질고와 슬픔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제서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시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십자가 앞에 서시는 십자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 이 특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